네, 제 184회 구조론을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뭐 서울에도 심해지면 다음 주는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서울에 1,000명 이상 발생하면 중단할 거예요. 아직 대구가 초토화됐고 아직 서울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였는데 각자 알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손을 열심히 씻으면 돼요. 확률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인데 첫 번째 꼭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박정희 이후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엄 뭐 이런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명령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방제에 협조하지 않는 이 기독교 세력들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총선을 의식하고 공공연히 일부러 퍼뜨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뭐 난 죽어도 좋다 이런 소리 하고 지금 정광훈 같은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그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봉건 시대의 지방 호족들처럼 왜 국가가 권력을 독점해야 되나? 권력이라는 것은 뭐 가부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각자 알아서 나눠 먹는 건데 왜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나? 이런 보수주의적인 생각이 실제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국가예요. 서울시와 서울시 주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땅이 허벌나게 넓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같으면 그 뭐 모르몬교도 있고 총기 소지도 하고 루더비치도 있고 마리화나 먹는 인간도 있고 뭐 동성애 하는 인간도 있고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땅이 작다 보면 도시화가 돼서 전 국민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건드리지 말자. 근데 당연히 이 동성애가 성소수자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국가 안에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만만한 타겟이 뭐냐. 이 좀 조선족을 타겟으로 딱 찍으려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 중에도 있어. 골치 아파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 구조론 회원 중에도 신천지 있을지 몰라.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다 보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게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를 조지자는 걸 굉장히 쉽게 합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내가 동성애자다고 말을 안 하거든. 아무도 커밍아웃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반대하는 사람 없지 그러면 난 반대를 하는 순간 그 네 동성애자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제일 나쁜 쪽으로 합의하기 쉬운 거야. 그래서 기독교 세력이 이 성소수자를 핍박하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독립적인 권력이 있다는 어떤 명시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성소수자 성계획 어쩌고 그냥 다 개소리야. 성계획 그런 내용 없어요. 이건 그냥 자기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국가만 권력이 있나 우리도 권력 좀 다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의 법은 문지방을 넘을 수 없다. 가정에는 가부장의 권력이 있고 로마에는 또 로마의 권력이 있고 이들은 공존하는 것이지 로마의 법으로 가정 안에서 내 자식 내가 죽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 강아지 내가 배터리 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으면 이제 브라꾸민을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야 브라꾸민 공격은 다 합의된 거 아니야? 근데 안 돼 하고 이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럼 뭘 하지? 협안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집단에는 이 타겟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봉건 관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흔히 한의학을 이야기하는데 한의학을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인 거예요. 이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데 아무도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뭐 특별히 한의사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조계종이 자기 마음대로 그 도로에다가 그 문서를 세우고 돈을 받아. 이거는 산적이라고, 산적. 산적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흑안의 산적인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조계종은 재산이 그 토지 개혁 때 다 국가 소유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토지 분배를 다른 건 다 했는데 왜 조계종 땅만 토지 소유 분배를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먹고 있냐고. 이건 종교의 힘 때문에 종교 세력을 못 건드린 거예요. 불교신도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의 유일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루에 5천 명씩 최근에 1만 명 가까이 검사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검사 능력을 믿고 있는데 신천지가 전파하는 속도와 이 국가가 검사하는 능력 중에 어느 게 이기느냐 이게 싸움 붙은 거죠. 근데 정광훈 같은 개자식들이 지금 개기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특히 진보 세력이 잘 범하는 오류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어.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딱 증명해 주면 되는데 원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식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아 성소수자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성소수자 말고 누구를 공격하란 말이냐. 대체제를 안 주면 100% 그래요. 대체제를 줄 때까지 무조건 그런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은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할 때까지 뒹굴 것이고 정강훈은 황교안이 전화할 때까지 뒹굴어 볼 거고 다 그런 식으로 말려줄 때까지 뒹굴어요. 그런데 말리면 재미내서 또 더 뒹굴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안 말리면 나 이래도 안 말릴 거야 하고 계속 이 올려요. 그러니까 레벨을 올리는 거야. 더 심하게 뒹군다고. 말리면 재미나서 조금 이따 다시 해야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의 권력으로 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식의 한 번씩 그런 부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고구마 정치인이라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말하자면 그렇구나. 다음 곡지는 참 나쁜 신천지. 제가 옛날부터 신천지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석기하고 비슷하게 이상한 짓을 한 사회 상규를 위반하고 희한한 짓을 한 이런 집단은 제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 나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목매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뭐 30만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정규 신도가 24만 명이고 AB 신도가 또 수십만이야. 황당 황당. 이 양반이 했는 소리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기를 안 쓰고 신천기라고 자기 마음대로 또 기원을 정했어. 황당한 놈들. 그리고 원래 신천지 세력이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 신문 기사에 이 신천지 세력이 원래 박태선이라는 사이비에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또 유아무개라는 또 사이비가 있었어요. 유아무개한테 이 이만희가 속아서 전재산을 털리고 거지가 됐다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게 84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정거장막 성전에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을 털리고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신문에 났어 기사가. 그 이미 거기서 지금 이만희가 하는 짓을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청도가 이만희 탄생지인가 본데 자기 고향을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뭔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신천지 신도를 그 무보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근데 이 양반이 또 골치 아픈 게 태어날 때부터 한센병 환자라는 거예요. 문둥이라는 거지. 근데 문둥이 하면 또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한테 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 그리고 새누리 당명도 자기가 지었다고 그러고 미래통합당 로고를 이렇게 180도 돌려보면 이만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 행동은 굉장히 흉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 꼭지는 사이비들의 행태. 사이비 중에 로또 세 번 맞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다섯 번 맞은 사람은 괜찮아. 로또 한 번 맞은 거는 그냥 운이 좋은 거고. 근데 운칠기 삶이라고 했으니까 이 재벌 사장이 되려면 다 로또를 한 번씩 맞아야 돼요. 로또 한 번 안 맞고는 회사가 성공을 못하지. 운이 없으면.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들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는 한 번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잘난 놈들은 기본적으로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가문의 덕으로 뭐 부모의 덕으로 이런 사람은 로또를 기본적으로 두 번 맞은 사람이야. 예를 들면 트럼프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한 번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 맞은 거야. 근데 사업을 했다가 한 번 망했어요. 망했다가 다시 부활했잖아. 떼돈을 벌어서. 그리고 또 두 번 로또 맞은 거지.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또 떴지. 세 번 맞은 거야. 이런 사람이 위험해. 왜냐면 두 번 맞으면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인데 세 번 맞으면 와 이게 나의 운이 그냥 확률일까 아니면 내가 신에게 특별히 뭔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봐요. 이만희가 나쁜 짓을 한 이유는 자기가 태어날 때 문둥병으로 태어났는데 치료가 됐단 말이죠. 기적이 한번 일어났어. 그래서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혹시 신의 연청이 혹시 신이 나한테 권능을 줬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되네. 진짜 신이 나한테 권능을 줬는가 보다. 그래도 의심스럽거든. 그래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아니잖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개새끼인데 신이 나한테 권능을 줄 리가 있나. 나 같은 개새끼한테 왜 권능을 주지? 혹시 나한테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미션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 아, 맞다. 그걸 해야 돼. 맞아. 또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재벌 2세들이 특히 그래요. 재벌 2세들은 기본적으로 로또 두 번 맞은 사람이에요. 재벌 1세는 한 번 맞은 사람이고 2세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게 로또 맞은 것이고 부자로 태어나도 아버지 잘못 만나면 또 개고생이에요. 근데 아버지 잘 만나서 탱자탱자 놀고 먹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로또 두 번 맞은 거죠. 박근혜는 로또 세 번 맞은 사람이죠. 태어날 때 한 번 맞고 유병수가 죽어서 한 번 맞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정치적으로 성공해버린 게 세 번 맞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하면 그것은 신을 의심하는 행동이야. 저절로 주어져야 돼.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돼야지. 내가 노력해서 되면 그 신이 설계해 놓은 각본에 내가 밥숟가락 얹은 거 아니야. 그건 나쁜 짓이라고. 신이 다 해주는데. 부모들도 그렇잖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과외 교사 소개시켜주고 다 해준다고. 근데 자식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망치는 게 자식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힘으로 자식을 조종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는 요만큼도 안 해줬는데 자기 힘으로 막 서울대 붙어서 이것보다 내 아들이 원래 지방대 갈 애인데 내가 열심히 손을 써서 서울대 갔다. 이게 더 짜릿한 거야. 그게 오로가 좀 느끼는 거지.
회사의 그 상사들 중에서도 네. 밑에 직원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다 까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밑에 직원이 충실히 잘하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상사들도 네.
그래서 이 박근혜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놀았는데도 저절로 잘 됐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이 노자 사상이지. 놀자 놀자 노자. 그래서 이 북한 급변 사태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북한에서 막 저절로 하느님의 조화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남북 통일이 되고 저절로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되고 계획 다 세워놨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사실 박근혜라든지 트럼프 같은 경우나 재벌 이제 2세나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되게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동열님 쓰신 칼럼 중에서 어떤 곽거병 또 예를 들면서 네. 어떤 그 왕자의 포지션에 있어야 된다. 네. 또 약간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곽거병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한 사람이고 이 박근혜 같은 경우는 띠란 게 문제. 띠란 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로또 세 번 맞으면 그게 스티브 잡스야. 근데 띠란 사람이 로또 세 번 맞으면 그게 박근혜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로또 맞은 거는 괜찮아요. 띠란 놈이 이것도 맞는 게 문제인 거예요.
권력을 안 좋은 곳으로 사용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운이 계속되면 그 뭔가 인간적으로 파괴가 돼요. 어떤 중심이 깨져.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붙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어떤 진로나 이런 방향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덕으로 서울대 갔다면 뭔가 공허해져서 내가 이룬 게 아니지 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내가 정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옛날 군주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거기서 반발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자식이 하려는 것을 부모가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파괴된다고. 인격이 파괴돼요. 어떤 판단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어느 선까지 노력해야 되냐, 내가 어느 선까지 참아야 되냐,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상대의 반응을 보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부잣집 도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인을 존나 갈구는 거야. 그 하인이 아, 안 됩니다 하면 아 이건 내가 멈춰야 되는구나. 하인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질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모든 의사결정을 남을 때려서 그 반응을 보고 결정해요. 그래서 결국 폭력배가 돼요. 원래 폭력 근성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고 자기 줏대가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줏대 없는 인간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상 이상한 짓을 해서 반응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철수 같은 인간이 내버려 전형적으로 줏대가 없는 인간이에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럴 뻔해서 떠봐. 간을 본다고. 그래서 괜히 사람들 괴롭히고 찝찝거리고 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사이비들 좀 연구해봤는데 사이비들이 다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냥 사이비가 된 게 아니고 다 기술을 전수받아서 패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이비가 성공하는가? 그거 간단해요. 자기보다 멍청한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멍청한 사람이 진짜 많은 거야.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멍청해요. 와, 왜 이렇게 멍청하지? 문선명하고 정명석은 태어날 때부터 강구걸이라서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정명석 삽을 한번 잡으면 4시간 동안 허리를 안 펴고 축구를 해서 40대 뻥으로 이겼다는 거야. 그 말은 그만큼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얘기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아, 내 골 넣고 말지 40골 안 넣어. 언제 그 뛰어다니면서 40골 넣냐고. 아, 귀찮아서 안 하지. 한 골 넣고 말지 뭐하러 40골 넣냐고. 40대 뻥으로 이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을 찬 거죠. 문선명은 남한으로 와서 이 가정집에서 연탄을 떼는 거 뭐 충격을 봤어요. 왜 겨울에 연탄을 떼지? 신분지 한 장 덮고 자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부터 이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세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을 제압하는데 재미를 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제압이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로또 5번 맞는 사람은 괜찮고 3번 맞은 사람이 위험하고 4번 맞으면 아 이거는 내가 한 방에 떴지만 한 방에 갈 수가 있다 해서 다시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하는 이유가 경마에 베팅하는 공식이 있어요. 일단 우승 가능한 말을 대가리로 놓고 피아노를 치는 방법이 있고 뭐 복병말을 넣고 이 베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목표하는 이제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재벌 2세다. 그러면 여러 마리 말을 베팅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마리만 찍어. 거기에다가 매덕을 때려버려요. 한 마리 원래 10만 원 이상 금지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로 그 편법이 있어요. 사람을 풀어서 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재벌하고 내기를 해요. 내가 이제 삼성이라면 이제 대우 재벌 2세하고 이제 재벌 2세들끼리 모여서 누가 이기냐. 그래서 나는 1번 말에 걸 테니 어느 말에 걸 테니 이런 식으로 단성식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씩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고배당을 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승 가능 복승식이면 한 마리는 1등 할 말을 찍고 나머지는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1, 2, 1, 3, 1, 4, 1, 5, 1, 6, 1, 7, 1, 8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응도 한 마리 들어와도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보면 두 번째 마리 엉뚱한 마리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그런 식으로 배팅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이제 경마장에 드나들 때 주로 해보면 복백마를 노리는 거예요. 그 중배당을 노리는 건데, 하여튼 대로 공식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딱 써서 딱 했는데 맞았어. 그래, 이거다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비법을 발견해서,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첫 번째 배팅했을 때 성공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내가 첫 번째 딱 배팅했는데 성공해버린 거 아니야. 와, 그것 때문에 홀려가지고. 이상해. 그냥 처음에 재미로 천 원 딱 넣어봤는데 그것도 4만 몇천 원인가? 하여튼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버린 거죠. 와. 그래서 와, 경마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카지노 가는 사람들도 그 바카라를 주로 하는데 그 중독자들 보는 거 다 자기는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배팅하면 이긴데,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 어떤 줏대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깨져 있어.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항상 삐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건드리고 괴롭혀요. 그리고 이 주변에서 견제가 들어오면 그걸 정당한 검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악한 나쁜 무리들이 날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음모론 쪽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사이비 교주나 쉽게 뜬 연예인, 쉽게 당선된 정치인, 쉽게 성공한 재벌, 쉽게 유명해진 지식인, 쉽게 신문에 나올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재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봐야 주대가 생기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온갖 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같은 사람이 쉽게 뜬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
이제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 이미 파괴돼 있어요. 그 기준은 어릴 때 생겨야지 이제 안 돼. 늦었어. 다음 곡지는 어병 민주당이 뜨는가. 유시민이 뭔가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자한당이 미래당인가 미통당인가 불통당인가, 약간 이상한 통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 우리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약속 위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건 해볼 만한데 성공할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유시민이 나서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보통 보면 내부 분열이 나요. 네티즌들이 막 친문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전국 경선을 하자, 막 민주적으로 잘 해보자, 잘 될 리가 있나, 그런 건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잘하면 잘 안 되죠.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야. 나의 의도가 선한데 왜 안 될까. 원래 남의 이 행동을 방해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내가 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오늘부터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것보다 둘이서 짜고 내가 저놈을 떨어뜨리자. 그게 더 쉬워. 일단 나를 막 홍보해서 PR해서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 저 새끼를 떨어뜨려서 내가 당선되는 게 더 쉽다고. 반칙하는 항상 이게 돼 있다고. 이런 걸 해결하려면 상부구조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면 자기 명예에 실추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허경영처럼 막 나는 감옥 가도 좋아 이런 사람들이 하면 당연히 안 되죠. 허경영이 잘한다 해도 그 밑에 놈들이 사고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우리는 순수하니까 순수한 의도로 잘해보자. 잘 안 돼요. 이 뭐 녹색당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특히 이탈리아에 뭐 이상한 당 하나 있잖아요. 오성행동당. 그것도 다 맛이 갔는데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이상한 짓을 했는데 성공해버려서 코미디언이 갑자기 막 당을 만들어서 다 이겨버린 거야. 근데 또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개판됐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20대 이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오늘부터 잘해보자 하고 막 잘 될 리가 있나. 잘 안 돼. 잘 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곡지는 자유주의 대 자유주의.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이 세상에 이념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그건 자유주의다. 정당도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유주의 정당이.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정당은 다 자유당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보통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하는데 진보는 이 지식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고 보수는 꼴통의 자유, 나쁜 짓 할 자유, 총기 소지의 자유, 내 강아지 내 배때지 내 마음대로 찾아 뭐 이런 자유 내 자식 내가 편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나쁜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서로 대립된 것이 구조론적으로는 항상 구조론 이런 논이기 때문에 한계라는 거죠. 둘 다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뭐냐? 내가 볼 때 이 사회주의라는 것도 결국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사회주의라고. 지식의 힘으로 돈의 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힘이라는 거죠. 근데 힘은 실제로 있어. 실제로 힘이 있는데 지식인이 마음 먹으면 이 정치를 쑥밭으로 만들 수 있고 재벌이 마음만 먹으면 나라를 망칠 수가 있어요. 칠레 같은 경우 좌파 정권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재벌들이 파업을 했어. 부자가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파업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경제를 올소톱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쿠데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야. 박정희 때 이 새끼들은 총칼을 갖고 있어. 실제로 총칼이 있는 거야. 너희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잖아. 이 말 해봤자 필요가 없어. 총칼이 있는데 왜 안 휘둘러. 어린애 손에 칼을 쥐어놓고 아 그거 휘두르지 마라 하면 애들이 안 휘두르겠냐고. 당연히 휘두르지. 6.25 때문에 군인들 손에 총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거지. 6.25가 없었다면 안 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6.25 때문에 이미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건 물리적 현실이라고. 바이러스처럼 답이 없는 거라고. 바이러스한테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고 막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코로나야 이러고 막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왜 우한에만 창궐하냐, 북경에도 좀 때려줘라 막 공정하게 해야지 왜 우한만 괴롭히냐고. 의미가 없는 얘기. 일단 평등을 주장하면 권력도 평등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보들한테 권력을 주면 100%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도박 중독자한테 국가에서 이제 수당을 주는 거야. 100% 그 돈은 도박을 해버리지. 그 의미가 없는 거야. 도박꾼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물리학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원래 자유주의라는 것은 부르주아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봉건 지주 세력, 귀족 세력에 대항해서 이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의 핵심을 장악한 실무자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회사로 비유하면 처음에는 이제 창업자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 과장 부장들이 회사를 갖고 막 주무르기 시작해. 이게 부르주아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가의 창업주는 귀족.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 이성계의 똘마니들, 걔들 귀족이죠. 그래서 훈구공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무 관료들이 갑자기 막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진사대부인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 이런 사대부들은 실무자고 쿠데타에 참여한 세력은 훈구공신이고 훈구공신의 권력에 실무자의 권력으로 맞서는 거로 이건 자연법칙이에요. 실제로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장이 결정하는데 그 다음 뭐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다 실무자가 권력을 갖고 사장님 이거 안 되는데 하면 사장도 할 수 없어. 이미 이만큼 진행했는데 어쩔 거야. 프로젝트 엎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미 이만큼 진행해버렸는데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넘어가는 거야. 실제로 권력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건 실제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안 돼 이렇게 이 말하는 건 내가 볼 때 정신병자예요. 실제로 뭐 일단 자동차라 하면 운전기사가 있는데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핸들 잡자 뭐 승객들이 60명이 1분씩 핸들 잡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고속버스 가겠냐고. 고속버스는 당연히 운전기사가 핸들 잡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왜냐 핸들이 한 개야. 핸들이 60개 있는 게 아니고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권력을 갖는 거죠. 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가 뒷박죽이 됐어요. 원래 영국은 이 보수당이 자유주의적인 이 개혁 정책을 많이 했고 미국은 공화당이 원래 진보였는데 지금 보수가 돼 있죠. 막 근데 트럼프는 막 진보와 보수로 섞어놨어. 이제 개판돼버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당이라는 것은 국가주의고 국가주의는 권위주의예요. 그 자유는 원래 권위주의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당명에 박아놨어. 이게 어디냐고. 개판된 거죠. 이거는 선거 이기려고 지 마음대로 이제 왜곡한 거죠. 그래서 레피셜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진실로 이야기하면 권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념도 한계인 거예요. 그것은 자유주의인데 이 자유주의 중에 이 젊은 엘리트와 늙은 기득권,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진 놈들하고 지적인 능력을 가진 놈들이 대결하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이 옳으냐? 당연히 젊고 그 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옳아요. 이게 또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 중에 자연 법칙. 자연 법칙으로 보면 누가 권력을 잡아야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돼요. 일단 가족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가자. 그럼 자전거에 다 타는 거야. 한 사람이 다 타는 가족 다섯 명이 다 자전거 한 대 탔다고 치고 핸들을 누가 잡지? 투표를 하자. 뭐 이런 건 없어. 가위바위보 이것도 아니야. 제일 힘센 사람이 핸들 잡아야 돼. 저 아프리카에 가보면 일곱 명이 자전거 한 대 타고 가잖아요. 가족 일곱 명이 다 자전거 한 대 타고 가는데 누가 핸들을 잡냐? 제일 힘센 사람이 핸들 잡아야 돼. 근데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세 살짜리 꼬마가 핸들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물리적인 법칙으로 보면 지식인이 조금 더 가산점을 받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쟁에서 이겨요.
그런 집단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제일 이제 힘센 아버지가 핸들을 잡고 이쪽은 젊은 큰아들, 15살이 핸들을 잡으면 누가 이기겠냐고. 그 아버지는 조금 있으면 코로나로 돌아가시오. 젊은 양반은 점점 힘이 세진다고. 한쪽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한쪽은 점점 힘이 세지고 누가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세니까 아버지가 핸들 잡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젊은 왕자가 잡아야 돼. 젊은 아들이 핸들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거죠. 아버지는 살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똑같다면 당연히 이쪽 젊은 쪽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다면 여자 쪽에 힘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기득권보다는 새로 떠오르는 신흥 세력에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뭐 신춘문예 심사위원이다. 이 사람은 옛날 하던 스타일로 뭘 했고 이쪽은 뭐 새로운 걸 했어. 그럼 누구한테 상을 줘야 돼요? 기생충에 줘야죠. 저쪽 그 1917 그것도 잘했어. 잘했는데 그 상 안 줘. 못한 게 아니고 잘했어. 그래서 상을 기생충에 줘야 돼. 왜냐하면 한국이 좀 새로 떠는 나라 아니야. 그래서 100% 균형감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은 공정한 게 아니고 젊은 쪽에 약간 여성 쪽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게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야. 차별하는 게 공정한 거예요. 딱 이게 공정하게 하는 건 공정한 게 아니야. 그냥 구조론적으로 보면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가는데 질은 가속도가 걸려 있어요. 입자는 가속도가 없어. 근데 질에는 가속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젊은 쪽에 조금 더 가속도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1kg이 있고 여기 또 1kg이 있어요. 둘 다 1kg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1kg, 이건 돌고 있는 1kg. 어느 쪽에 힘을 줘야 되냐? 그 우리가 보면 똑같잖아. 이것도 1kg, 이것도 1kg인데. 근데 움직이고 있는 1kg이 조금 더 힘 세요. 이쪽이 이겨. 그래서 더 말 많은 쪽이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 사회에서 보면 실제로 말 많은 놈이 권력을 가져요. 조금 나대르고 조금 더 시끄러운 놈들이 권력을 가져. 그러니까 똑같은 체중도 100kg고 나이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그럼 누구한테 조금 더 줘야 되냐 하면 말 많은 쪽에 더 줘야 돼. 그래야 사회가 안 된대. 그래서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조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음악의 심사위원이라면 새로운 트렌드에 점수를 좀 더 주는 거예요. 옛날 뽕짝이 깎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하던 것은 잘해도 좀 점수를 깎고 새로 떠는 것은 이 조금 못해도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학 가요제에서 네. 그 신해철이 그 그러니까 기존의 정적인 음악을 지향하고 경쾌하게 해갖고 그런 방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음악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 결론은 구조론 통제 가능성을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제 가능성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면 가만히 있는 게 통제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움직이는 게 더 통제하기 쉬워. 일단 가만히 있는 바위 향기 통제만 못해. 바위 음악 먹는데. 근데 움직이는 배는 이 살짝 건드려도 흔들려요. 바닷가에 가서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보라고 파도 위에 떠서 흔들리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을 때 살짝 밀어줘도 가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방향에 맞게 해야 돼. 이렇게 갈 때 살짝 밀어주면 살짝 밀었는데도 몇백 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확 세게 하면 안 되고 서서히 지그시 이렇게 밀어주면 흔들려. 흔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 기둥이 이만한 게 땅에 박혀있다고 뽑아야 된다. 한꺼번에 힘 팍 주면 절대로 안 뽑혀요. 지그시 밀었다가 지그시 당겼다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해주면 그 뽑혀요. 그 산에 가서 그 죽은 나무 뽑아라. 그냥 있는 힘대로 발로 차고 이단 접착이 하고 막 무슨 짓을 해도 나무가 안 뽑히는데 일머리를 좀 아는 사람이 지그시 밀면 뽑혀요. 돌 같은 걸 움직일 때도 무거운 돌을 움직일 때 한꺼번에 힙 팍 숨어 흐리나가.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밀면 돌이 움직여요. 다 기술이 있지. 그래서 하여튼 시간 좀 남았습니까?
네, 지금 36분.
네, 좀 더 합시다. 그래서 이 지식의 자유와 물리력의 자유 두 개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는데 진보는 좀 지식의 자유고 보수는 물리력의 자유인데 우리는 진보 쪽에 줄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력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우리가 이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물리력과 지식이 50도 50으로 팽팽하다면 우리는 지식 쪽에 점수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이사지 왕은 누구인가? 아,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학계에서 옛날부터 이제 이 삼국시대 초기의 기록의 정확성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사학계의 거두가 노태돈 서울대 교수고 진보 쪽은 이제 이종욱 교수인데 최근에 이종욱 교수가 다 깨졌어. 진보가 다 깨진 거야. 보수 꼴통이 다 이겼어. 그게 이제 부채자설이라는 건데 그 뭐냐면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3-4세기까지는 다 엉터리고 믿을 수 없다. 물주왕 때부터 이제 신라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신라는 조그만 부족 국가인데 삼국사기에 보면 뭐 백제하고 전쟁을 했다, 낭랑하고 전쟁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박혁구서 나라 만들자마자 그 경주까지 백제 사람이 뭐하러 오냐고. 그 당시 이제 진안에 나라가 수십 개 있었는데 백제 사람이 실도 없이 그 경주까지 가서 전쟁할 일이 없잖아. 낭랑은 저 황해도 저쪽에 있는데 뭐 평양에 있는 평양이 낭랑이에요. 평양에서 경주까지 뭐하러 오겠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 경주 육부라는 것은 경주 시내 다 있어요. 그 조그만해. 그 촌동네 뭐하러 가겠냐. 그래서 이 노태돈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라 초기 기록은 다 생 거짓말이다. 근데 믿을 수 없게 그 시대 무덤에서 황금이 7.5kg 나온 거야. 그건 또 뭐냐고. 이것도 환장할 일인 게 그 당시 세계 넘버 2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금관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가 금관 제일 많아. 6개 있어. 원래 금관이라는 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되도록 물려주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금관 잔뜩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신라 무덤에서 나온 금관은 왕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장품이야. 그렇죠. 똑같은 걸 복제해서 무덤에 하는 게 넣은 거예요. 근데 무덤에 넣는 건 대충 날림으로 했어. 그게 딱 보여.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무덤에 관 속에 뭐 넣을 때 대충 이 가라로 해서 넣는 거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그래서 일단 뭐 중국 가면 가짜 종이 돈을 막 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라 왕릉에서 나온 부장품 중에 일부는 실제 왕이 사용한 거고 일부는 무덤에 넣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인은 실제 사용한 거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 그 대충 생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왕의 신발이 310cm야. 발이 그렇게 클 리가 없잖아. 금판으로 대충 오려서 만든 거예요. 실제 그거 신고 다니진 않았어. 근데 실제 신고 다니는 것은 자기 발에 맞게 만들었겠지. 그리고 좀 튼튼한 걸로 만들었지. 근데 신라 금관 속에는 금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만져보면 좀 약해. 그죠? 일부 튼튼한 것도 있는데 아 튼튼한 거는 실제로 사용한 거고 약한 거는 무덤에 넣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7.5kg라는 것은 요 정도로 또 수억인데 부채자산은 뭐냐면 신라 화백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었고 육부촌장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왕은 한 8분의 1이 불과하다. 왕 매금왕과 갈문왕 그리고 육부왕 이렇게 왕 8명이 있는데 8분의 1이 7.5kg라면 그러면 나머지 다 긁어보면 거의 몇십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금관총에 금이 7.5kg 나오는데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왕릉이 아니다. 이거는 귀족릉이다. 이런 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왕릉에는 금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부촌장이 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육부촌장 왕 무덤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 동시대 왕 8명씩 있었으니까 신라 천년 동안 그 고박해보라고. 그 왕릉이 수천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고고학적으로 무덤에서 실제로 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막 개소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근데 문제는 그 왕들이 살았던 연대가 고구려 장수왕이 한창 신라를 공격하고 왜군이 막 신라를 쳐들어올 때 그 시기예요. 신라가 제일 약할 때야. 그때는 신라가 찌그러들어서 북쪽이 포항이 고구려가 국경이었어. 그렇게 신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 무덤에 화려하게 보물이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대사학계의 주장이 다 틀렸고 그럼 진실은 뭐냐. 진실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다 이 유목민 계열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목민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목민은 원래 그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나 실권자는 한 명이야. 여러 명이 대화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여러 명한테 권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요식행이고 실제로 한 명이 다 결정하는 거. 북한도 그 겉으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김정은이 다 하잖아. 중국도 시진핑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치협상회의 뭐 인민대회당 뭐 있어. 민주적으로 한다고 겉으로는 가라라서 그렇지.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 재벌회장들이 지가 다 결정하지만 이사회 열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시경위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민주적인 결정 방식을 원시 체제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거다. 결정적으로 최근에 맹수리 비해서 차칠 왕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역사학계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일곱 명의 왕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이 검토해 보니까 연합뉴스의 김태식 기자가 이 분야에 빠삭한 사람인데 그 양반의 논문으로 차칠 칠왕이 아니고 차칠 왕등 일곱 명의 왕을 비롯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전체를 쫙 읽어보면 차이왕이라는 표현도 있고 차칠인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차칠 왕등은 왕과 여섯 명을 합쳐서 차칠 왕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밑에 차칠인 또 차칠인 등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는 전세이왕도 차이왕이 아니라 차이왕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등자가 딱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런 거죠. 하여튼 그 제가 봤을 때 노태돈의 그 부채제설은 중국 중심의 식민사관이다. 신라 초기 신라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것은 무덤에 있는 유물로 알 수가 있다. 그 무덤에 있는 유물이 전부 신라가 제일 약할 때 나온 무덤이 유물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돼. 고구려와 얘가 왜 신라에 쳐들어왔겠냐고. 신라에서 황금을 엄청 갖고 있으니까 쳐들어온 거야. 뺏으려고. 그리고 그 당시 백제한테 뭘 받고 반대급부로 황금을 백제에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신라에 황금이 많았다는 얘기지. 그것은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없는데 황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이사지왕도라는 명분이 나왔는데 금관총에서 나오는데 이 이사지왕이 뭘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사가 임금을 떠다고 그러면 이사금이라고 안 하고 이사지왕이라고 했냐면 그때 이미 왕호가 보급됐기 때문에 이사금 왕이라고 하기 좀 이상해. 그건 말이 안 돼. 그냥 이사금 하면 왕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잖아.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이걸 이 글자를 누가 썼냐 했는데 칼 주인이 쓴 건 아니에요. 칼 주인이 자기 이름을 쓴 건 아니라고. 그럼 내가 칼 만드는 장인인데 이 칼 주문자 이름 쓰면 안 돼. 그 맞아주고. 일단 내가 저 오리님이 뭔가 주문해서 막 만들었는데 오리 신발 해서 신발등 납품하면 오리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신발에다가 오리 발 신발 이렇게 써서 만드는 거야. 내가 장인인데 내가 만드는 물건에다가 그 주문자 이름을 크게 써놓은 건 기사되게 맞아요. 그래서 이사지왕이 이사지라는 이름의 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또 뭐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하지 문재인님 이렇게 안 쓴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아버지 이름도 안 부르잖아. 아버지 이름 실명 부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지왕을 그 장인이 썼다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인 거예요. 그 이름 쓰면 사형당해. 그래서 원래 옛날 임금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냥 임금님이라고 불렀지. 아, 일단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거든요. 이도왕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돼. 혼나. 정조임금 이산인데 이산왕 이렇게 이러면 귀사기 맞지. 그래서 이사지왕은 왕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금이라고 하면 이미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고 이사금이 매금 갈문왕 이런 거 연결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사금 매금 이런 식으로 그 연속성에서 볼 때 이사는 임금이라는 뜻이고 지인은 존칭이고 왕은 왕이니까 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지왕도 뒤에 뭐 팔자도 있고 십자도 있는데 숫자가 있다는 건 1년 번호가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만 제작한 거죠. 여러 개 제작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지왕은 그냥 임금이라는 뜻이다. 그냥 임금님 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금했는 걸 보면 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을 쓴 게 아니고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도금을 했어요. 이게 드러났어. 그러면 임금이 쓴 건 아니야. 그럼 신하가 임금 이름 썼다 맞아 죽지. 원래 이름은 자기만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 이름 쓰면 불쾌해. 일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